존귀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호피피 철치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나 좋은 시간을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9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올자리를, 우리의 복음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시고 저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믿고 믿음을 굳게 세워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 책의 저자라고 믿고 있으며 책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을 토대로 저작 연대를 예상한다면 주후 64년,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 시기에 이 책이 쓰여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작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2세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서신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설득하기 위해 히브리서의 구성은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연결된 논쟁들로 각 장들이 계속해서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저자가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자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모든 것 위에 계시다입니다. 그분의 인격, 지위,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모두 그 무엇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 율법보다, 레위 제사장직보다, 천사들보다, 또 성전보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들보다도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더 나은, 더 굉장한 또는 더 많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 책 안에서 적어도 34번이나 언급되었는데요. 이 책의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기록되었고 또 1장에서부터 먼저 보면 1장은 천사보다 더 귀하신 그리스도, 2장은 위대한 구원, 3장은 모세보다 더 귀하신 그리스도, 4장은 여호수아보다 더 귀하신 그리스도, 5장은 아론보다 더 귀하신 그리스도, 6장은 완전함을 향하여, 또 7장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귀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장 19절에는 더 나은 소망, 여기서 더 나은 소망이라면 율법보다 더 나은 소망을 가진다고 기록되었는데요. 그 소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22절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기록되었으며 8장 6절에는 더 좋은 언약, 그리고 9장 23절에서는 더 좋은 재물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하여 기록되었는데요. 8장은 옛 언약보다 더 귀한 새 언약에 대하여, 또 9장은 성막보다 더 귀한 새 언약에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또 이 서신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7장 24절에서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거룩하고 어떠한 악과 더러움이 없는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이의 죄사함을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4장 14절에서 7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참된 성막이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9장 12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일하는 직무와 성소와 참 장막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요. 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성소와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9장 12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한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며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주러 오신 완벽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핵심어는 믿음으로인데 이것은 충성됨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번에 걸쳐 사용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조할 점은 히브리서는 약 100번 이상 구약을 참조하였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예수님과 기독교의 우월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의 중점은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로, 세상으로, 게으름으로, 그리고 불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그것은 정말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전반부인 10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을 담고 있고 후반부에는 적용점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를 Let us 여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19절과 21절에서 얻었다,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having 또는 we have가 사용되어졌고요. 그 뒤에 22절, 23절, 24절의 첫 단어가 뭐뭐 하자라는 의미의 let us가 문장의 첫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얻었다 또는 받았다라는 말은 얻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뭐 하자라는 말의 let us는 명령의 의미를 가지며 또 개인적인 그리고 단체 안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장 19절에서 21절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담대히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성경에서 10장 19절은 뭐뭐를 얻었나니 라는 뜻을 가진 having, therefore로 시작하며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유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도 역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은혜의 보좌란 말 대신에 거룩한 장소, 즉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두꺼운 장막으로 뒤덮여져서 모든 예배자들과 심지어 다른 제사장들마저도 출입이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0장의 이 귀절에서 성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개념은 매우 급진적인 개념이었죠. 그것도 자신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연관이 없습니다. 그건 오직 주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저자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부과하신 형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를,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성과 그리고 그분의 보혈이 결코 동물의 피로서는 불가능한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0절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 새로운 삶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이곳의 길이란 단어는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길은 영생으로 향하는 좁은 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즉 그의 육체 가운데로 이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우리가 기꺼이 육에 속한 사람의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죽음이 열려진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육체를 비유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그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두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바침으로 그분께서는 레위 제사장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역할 안에서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7절을 보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구성된 레위 제사장들보다 당연히 높으신 위치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토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토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집은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장막이나 성막이나 성적에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시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더 큰 의미로서도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이 진리를 이용하여 성도들의 거룩함의 필요성을 고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끊임없이 빛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집,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와 같은 역동적이고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유익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성소의 장막은 대제사장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성막과 성전 안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였었는데 그것이 두 갈래로 찢겨졌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것이지요. 그 기회를 차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크리스천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그것을 확신하시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확신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10장의 Let us, 우리 무엇무엇을 하자라는 문구로 시작된 구절들을 살펴보며 무엇을 우리가 해야만 하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시편 73편의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더 간단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100%와 인간의 책임 100%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참마음, 진실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참마음, 흠정역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번역되었는데요. 그 뜻은 겉보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숨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0장 22절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참된 마음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자 오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신다. 아멘. 우리는 참된 마음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같은 장의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에 무료해하거나 따분해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기에 실패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마치 그리스도 안에 중력이 있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죄 아래서 세상 안에서 그곳의 압력을 느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지향하며 바삐 살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7세기 신학자 존 오웬은 진실된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담대함이나 확신은 가질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순수함은 또 어떤가요? 우리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겼으니. 아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 자신과 의식에 쓰인 도구들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오직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아멘.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얼굴과 뜻을 구함으로 그분께 나아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에 참 열심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거나 그들 자신의 것들을 대할 때 매우 이기적이 됩니다. 그들은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행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도외시하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배움으로써 깨닫고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지식의 공급체임에도 그들은 성경을 멀리하죠. 마태복음 23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로 안정을 갖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의 요점을 적용하여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주 나아갑니까? 그러나 마음은 흔들리고 있죠? Heart는 마음 또는 심장으로 번역되는데요. 심장은 움직이는 기관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의 애정과 열정도 변하여 차가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확실성과 불적합성을 느낄 때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라는 권면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굳게 버티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실패를 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자기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가지 않을 때 포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자신감을 잃고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며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을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인내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시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마치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차의 기어 상태를 중립으로 해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앙의 삶에서 때로는 오르막길에 때로는 내리막길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줄다리기에도 비유할 수 있는데요. 대충 잡고서는 줄다리기를 할 수가 없죠. 아주 단단히 잡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흔들림 없이 주님을 굳게, 아주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도 하나님의 일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욥이 그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마저 잃고 나서도 여전히 주 안에서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던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 스스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우리는 확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진리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유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낙망하지 않길 원하시고 더욱더 굳건히 믿음을 지키기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7절을 통하여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당황스러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또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들이라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을 이뤄내실 수 있으시며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더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굳건히 서십시오. 다시 한번, 첫 번째,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또한 배우십시오. 히브리서의 처음 9장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른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혜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면 불확실함을 남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평강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Turn your eyes upon Jesus라는 찬송을 알고 계시지요? 그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 가운데서 희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선의로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종종 끝까지 마무리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면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부분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초대교회처럼
지금 오늘 또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선한 일로 권면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르며 마지막으로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인간은 천성적으로 쉽게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provoke라는 무엇무엇을 유발하다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자극하거나 강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권면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또 다른 단어는 원동력이라는 뜻의 spu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기수가 말을 더 빨리 달리도록 하기 위해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수와 같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처를 주며 강요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격려해 줌으로써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바울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권면했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항상 선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때론 우리는 말이 먼저 앞서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야고보서의 서신에서 선한 일에 힘을 내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찬물 한 잔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하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각 믿음의 크기와 깊이만큼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과 같이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1세기의 일부 유대인들은 점차 모이는 일을 게을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압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들의 관심사나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이들이 아닌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아 사랑하면서 다른 이들을 더욱더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대신에 이 교회에서는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아. 이 교회는 친절하지도 않아. 이 교회는 참 사랑도 없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며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믿음과 소망을 실천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더욱 사랑하도록 더욱 선행하도록 격려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권면과 권고와 격려를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부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죽음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다른 이들에게 격려되는 것이 없지요. 생존자들이 훌륭한 상담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시골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 중에 직업이 농부였던 성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이 농부가 감자를 캐러 가는 시간대여서 그 목사님 역시 감자를 수확하는데 열심인 농부를 만나러 밭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농부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존,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저기 감자를 담는 데 사용하고 있는 더럽고 오래된 바구니가 하나 보이지요? 그 오래된 바구니를 개울로 가져와서 물로 가득 채워보세요. 존은 목사님을 좀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바구니는 구멍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물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목사님은, 존, 농담이 아니고 가서 물을 한번 담아오세요. 존은 그렇게 목사님의 말대로 개울가로 가서 바구니에 물을 담아옵니다. 물을 담아 목사님 앞에 도달하게 되었을쯤에는 이미 그 바구니 안에 있던 물은 다 새어나가고 남아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존에게 다시 가서 물을 담아오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존은 개울가로 가서 물을 담아 목사님께로 왔고 여전히 바구니에 물은 새어나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존에게 또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또 개울가로 가서 물을 기르고 돌아와서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바구니로는 물을 기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비록 그 바구니로는 물을 기르올 수 없었지만 바구니를 보세요. 어느새 그 물로 인해 깨끗하게 씻겨져서 정말 깨끗해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성경 속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어떤 부분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접하노라면 우리는 점점 더 그 더러웠던 바구니가 깨끗해진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합하기에 반드시 힘써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로 인해 고통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우리 스스로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라고 격려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이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 용서와 화해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모이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내 방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까요? 혼자서도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은 물론 혼자 전도할 수도 있고 또 방에서 혼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욕은 쉽게 떨어지게 되고 기도도 전도 또한 안 하게 되실 것입니다. 교제 혹은 모임에서 나오는 힘은 서로에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고 모든 이들이 각 기관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몇몇 지체들은 눈에 잘 띄고 또 몇몇 지체들은 잘 주목받지 못하지만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이 없이 모든 지체들이 다 귀합니다. 또 다른 예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벽난로 및 통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벽난로 옆에 있는 집게를 사용해 난로의 문을 열고 모든 석탄을 따로 떼어내어 서로 닿지 않게 두었더니 잠시 후에 모든 석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하나하나씩 떼어놓자마자 그렇게 불이 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처럼 우리 또한 함께할 때, 모일 때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또한 낙담하여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의 삶을 축소시켜 갈 것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을 향한 두 가지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는 큰 특혜는 바로 본문 말씀 19장 21절에서 언급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힘을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29절에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심에 아멘.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십시오. 탕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 믿으십시오. 격려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